열왕기 맥잡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하 맥잡기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선한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25살에 이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29년 동안 통치해서 만 54세 이제 죽은 것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사악한 것으로 유명했던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었는데, 실질적으로 강해는 역대기하 29장, 30장, 31장 3장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행한 일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그런 모든 일을 다 깨끗이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는 일, 그 다음에 오랫동안 솔로몬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그 다음 유다, 이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 행사를 치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둘째 달 14일에, 원래는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성전 정화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월 14일에 유월절 이제 행사를 하고, 백성들이 이제 너무 기뻐하니까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유월절을 두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행사로 치르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이때 왕과 그다음에 많은 치리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내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동이 돼서 많은 풍성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보기 드물게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왕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 또 고질적인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여기 열왕기하 18장 5절에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 또 뭐라 그럴까, 교만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상당히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약점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18장 7절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오늘 형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 형통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게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체 삶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밸런스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줬다는 그런 그 히스기야의 그 삶, 또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정말 고생하다가 또 수명 연장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54세의 삶을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까지도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왕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돌무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돌무덤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경의를 표시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약한 점이 있고 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을 가서 보시면 거기 가서 노아, 아브라함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나쁜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믿음의 그 열전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약점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쭉 이렇게 평을 해놓으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히스기야 이제 왕이 됐을 때 여기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통치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의 제9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6년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서 멸절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9절에 히스기야 왕의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야들 호세아의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그곳을 에워쌌다. 이렇게 되면서 근한 2년, 2년 반 이렇게 계속해서 에워싸면서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그곳을 이제 점령했고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의 제6년, 호세아의 제9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이 돼서 그래서 거기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또 아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그 다음에 이교도들이 이렇게 혼혈 이제 하면서 하이브리드 이 사마리아 민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제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그대로 보면 살만에셀이 이제 점령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다음에 누가 정확하게 점령했냐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증거로는 실질적으로 호세아가 제 9년에 이제 그 점령을 당했는데 한 6개월 전쯤에 여기 사르곤이라고 한 사람이 이 왕위를 계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 점령자는 사르곤이다. 그래서 사르곤이 이사에서 이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된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으니까 아시리아가 곧바로 어떻게 했겠어요? 북왕국을 먹었으니까 곧바로 남왕국 유다도 이제 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18장 13절에서 이제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살에 즉위했으니까 14년이면 39살 되는 해예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곧바로 라기스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잘못했다. 사실 믿음을 보이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떠나 돌아가서서 왕인에게 짐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야기했더니 아시리아 왕이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이제 지정해 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 시대에 아시리아의 왕은 디글랏 빌레셀이었어요. 그 디글랏 빌레셀이 또 올라와서 유다를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 이때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미 주의 집과 왕의 집에서 금과 은을 다 가져다 준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또 지금 여기 이 산헤립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것들 요구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거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재밌는 게 16절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아마 아버지 때 금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다 긁어갖고 줬는데 아마 히스기야가 강성해지니까 다 금을 다시 붙였나 봐요. 이렇게 됐는데 또다시 산헤립이 와서 금을 내라 그러고 은을 내라 그러니까 자기가 붙였던 금을 또 거기서 떼어갖고 그래갖고 이제 산헤립에게 바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헤립이 1차 침공을 했는데 2차 침공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2차 침공이 자그만치 그 18장 17절에서부터 19장 마지막 절 어디죠? 36절, 37절까지 굉장히 긴 이러한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치러 올라왔던 그 2차 침공의 그 내용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계속해서 언급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18장 21절에 이 산헤립의 이제 신하가 오는데 그 신하들 세 명의 이름이 17절에 가서 보니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랍사게였던 것 같아요. 랍사게. 이 랍사게가 와갖고 21절에 보라, 내가 이제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한다는 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시리아가 자꾸 침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얻기 위해서 좀 남쪽에 있던 이집트하고 이렇게 화친하고 어떤 그 연합작전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계략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제 자꾸 침공을 하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방파제 비슷하게, 그렇죠? 이렇게 뭐 하던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곧바로 유다를 넘어가면 예, 그런 건 이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와 같은 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 이 사내립에 대항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자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기 하로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32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사내립이 자꾸 와서 이제 침공을 하려 하니까 3절에 도시 밖에 있던 샘물을 막으려고 자기의 통치자들과 용사들하고 의논하며 그들이 그를 돕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 안에 있는 물이 저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가니까 밖에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 와서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물이 자꾸 공급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물을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예, 그래서 4절에 많은 백성이 함께 모여 모든 샘과 그 땅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다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5절, 6절 거기 가서 보면 아, 이 예루살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 여기 32장 30절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에 행했던 아, 또 하나의 그 뭐랄까 토목공사가 있었어요. 그 토목공사는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기혼의 윈 물줄기를 막아 그것을 곧게 아래로 다윗의 도시 서쪽 편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건 뭐냐 하면 기혼이라고 하는 것에서 샘이 솟아나오는데 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아시라 사람이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막았는데 만일에 물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 사람들이 이 기온샘에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그래서 2700년 전에 만든 그 수로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러면 지금 그 수로가 있어서 그 수로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와 같은 그 체험? 이런 거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세상 어디 역사에 이런 게 이게 27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서로 대화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거를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세상 어느 나라 역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읽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2700년 전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슨 뭐 선사시대라 그러고 글자가 없다 그러고 뭐 그러던 시대에 그게 지금 글자로 다 기록이 돼갖고, 그렇죠? 지금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까지 기록이 돼서 지금 이 시간 가면 그 수로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 뭐랄까 하나님 말씀의 그 신뢰성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 침공을 했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한 50km 떨어진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자주 나오는 그 도시의 이름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세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세 사람의 이름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다. 어떤 사람도 이게 이름이 아니고 호칭일 거다, 타이틀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 걸 보니까 하여튼 뭐 호칭이든 뭐 사람이 이름이든 하여튼 그 랍사게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세 명을 보내니까 이쪽에도 세 명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나갔냐 하면 힐기야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 왕궁을 감독 이렇게 모든 것을 치리하던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 다음에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 이 세 사람이 이제 나온 기록관이 나갔으니까 아주 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나가서 이 세 사람이 오는 것이 이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랍사게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은 대로 도대체 왜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냐. 이 히스기야가 지금 말하는 거 그거 듣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지금 여기 신하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이집트 신뢰하다가는 다 죽는다. 여태까지 모든 나라가 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지금 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23절에 가서 말 2천 마리에 말 탈 수 있는 기병을 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걸 다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거의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2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군사 좋은 군사 말 탈 수 있는 군사 그런 사람들 너희 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약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25절에 가서 한술 더 떠갖고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지. 그렇지? 내가 주님의 뜻도 없이 그냥 왔겠느냐 하면서 이제 또 주님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세 사람이 와갖고 특히 이 랍사게가 한 말이 가서 보니까 시리아 말로 이야기를 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리아 말로. 그렇죠? 가서 보니까 26절에 그때 힐기야 아들 엘리야긴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걸 알아듣사오니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니까 아마 와서 아마 유대 말이나 시리아 말이 사실 아람 말이라 거의 비슷한 말인데 아마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의 말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백성이 들으면 이게 좀 곤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시리아 말로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하고 우리에게 그렇죠? 유다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제 얘기했더니 랍사게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인과 내게만 이 말들을 하라고 그렇게 보냈냐. 이 유다 사람들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하라고 보낸 게 아니냐고 아주 욕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떤 분이 이번에 성경 교정한다고 하니까 그 똥하고 오줌으로 하지 왜 대변 소변으로 했냐고 그걸 또 성토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성경에 그렇게 좀 쓰기 어렵지 않느냐. 하여튼 어쨌든 똥질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없인 여기는 거예요. 똥 먹이고 오줌 먹이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29절에 아예 이제 백성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히스기야 믿지 마라.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에는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의 오른쪽에 이제 바빌론이 막 이렇게 등장하려고 하는 이런 찰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은 아시리아 이제 전체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 왕이 이 랍사게를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방도 점령하고 저 지방도 점령하고 뭐 어디도 점령하고 다 점령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모든 나라에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한 걸 보면 그 나라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다시 말해 아시리아의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출한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가 주가 너희를 구출하겠느냐.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37절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 그 다음에 서기관 샘나, 기록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게의 말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다 고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참담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신하들을 만나고 또 대언자 이사야를 만나고 그 다음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출의 확신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 역시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일단 주의 집에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이 세 사람 엘리야김 그 다음에 샘나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역시 굵은 배를 입혀갖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 이제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좋은 왕이 살던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또 좋은 대언자가 같이 살았다는 게 사실 히스기야에겐 대단히 큰 뭐라 그럴까 도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행운이라고 할까? 예,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이 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랍사게의 주인 사네립이 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얘기. 그 모독한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듣지 않으셨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가 대신 하나님께 간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히스기야가 나왔을 때 히스기야가 6절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줍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참 뭐라 그럴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도 이렇게 이제 좀 도와달라고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한 모든 말을 다 하늘에서 듣지 아니하셨겠냐. 그렇죠? 분명히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모독하는 그 말을 분명히 다 들으셨을 테니 그 모독한 대가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게 참 뭐라 그래 상당히 리얼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냥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저걸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좀 모독하는 저런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네립이 다시 한번 위협하는 말을 이제 하게 돼 추가 위협의 편지가 10절에서 이제 13절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어디 있냐. 세상에 어떤 신들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그 이야기 하면서 또다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히스기야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무, 그렇죠? 그 다음에 돌덩어리 이런 거기 때문에 지켜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신들 정복했다는 거하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그런 식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하늘과 땅을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 그분께 여기 히스기야처럼 주님만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만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이 20에서 34절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20에서 34절. 자, 아시리아 왕이 이제 자랑하는 게 23절, 24절.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25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음을 내가 오래전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 일을 구상하였음을 옛날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시리아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지금 온 세상에 가장 강한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은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모든 나라를 이렇게 다 해갖고 정복하고 그래갖고 큰 제국을 이제 세운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알지 여태 그것도 알지 못하냐.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해서 강성한 그런 제국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줬다. 그렇죠? 바빌론의 유명한 느부갓네살 아마 4장일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빌론이 이후에 이제 나타나갖고 결국은 아시리아를 다 물리치고 세계 최강의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인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 같은 걸 자기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그 사막에다가 정원을 해서 이 관계시설을 해갖고 하여튼 엄청난 규모를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느부갓네살이 내다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모든 영화, 이 모든 권세,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될 때 그가 패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아시리아 왕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내립이 뭐 모든 걸 다 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다 구상해서 내가 그 일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모든 나라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일침을 놓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나를 모독했으니까 내가 너를 내 나라로 쫓아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30절 31절에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열매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유명한 구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한 5, 6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지금도 교회 이름이 남포교회인 거예요. 아마 지금 은퇴하셨을 텐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주 유명했던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이룬다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부지런하게 영어로 가서 zeal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zeal. Z-E-A-L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뜨겁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시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절에 34절에 내가 유다와 히스기야를 돕기 때문에 내가 결코 유다를 침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이제 주십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5절 가서 보니까 바로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이제 죽이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건 뭐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내립이 출행량을 쳐서 도시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예요.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를 이제 돌아갔다가 37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날로 쳐서 죽이게 되고 결국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거의 글자 몇 글자 틀리지 않고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39, 27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사야서가 앞부분이 구약처럼 39 그 다음에 뒷부분이 신약처럼 27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36, 37, 38 이렇게 나가면 39장까지는 히스기야 당시에 그 일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36장, 37장 이사야서 여기에는 여기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이 거의 글자 거의 몇 글자 틀리지 않고 거의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히스기야 형통한 사람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신뢰했다고 했는데 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망쳐놓았던 그런 모든 일을 그냥 곧바로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이 고통이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임하게 됐다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지고 가야 될 패러독스인 것 같아요. 패러독스. 예,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좀 잠이 안 와서 좀 파이퍼 설교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존 파이퍼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존 파이퍼가 아마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왔었거든요. 그때 와서 수원제일침례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그냥 파이퍼라고 치고 뭐 수원중앙침례교회 이렇게 치면은 뭐 하나가 이제 올라와요. 근데 이제 내용이 고난에 대한 거예요. 참 다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여기 와서 인생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할 단계가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인과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할까 원로죠, 그렇죠? 예, 이 기독교계의 그 원로로서 예, 본인 자신도 그 전립선 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걸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이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또 다시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 내용의 제목은 뭐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 희락주의다, 크리스천 히도니즘이다 해서 그가 아마 한 3, 40년 동안 온 세상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걸 이제 가르쳤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예,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좀 잠깐 예, 같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전서의 후서 6장에 8절부터 이제 10절인데 특별히 파이퍼는 10절을 이야기해요. 어쨌든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참 바울이 속이는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이렇게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거 속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정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바울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유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10절 파이퍼가 강조했던 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10절에 as sorrowful, sorrow라고 하는 거 슬픔, 고통, 근심 이런 거 이야기하는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 같은데 그게 뭐라고 해요? Yet always rejoicing,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패러독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히스기야도 가서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엄청나게 이제 또 나옵니다. 어려움이 히스기야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런 가운데 그래서 sorrowful, 굉장히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게 크리스천의 패러독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그런 그 동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 그냥 죽는 때까지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는 거. 항상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자, 히스기야 이제 수명 연장되는 내용이 이제 20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통해서 몇 차례 이제 다 말씀을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다음에 역대기하 32장, 24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이 세 군데 똑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15년. 그러니까 54세에 죽었으니까 병에 지금 걸린 게 39세. 근데 아까 39세 때 산헤립이 쳐들어오려고 한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죠. 지금 병에,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서른아홉에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니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가장 좋을 때 힘을 발휘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때 적군이 침입해 들어오죠.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말 그대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아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해라. 뭐야, 다 정리하고 후계자도 세우고, 그렇죠? 너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만 39살이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자, 가서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예, 역대기야 32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죽게 기도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게 표적을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예, 이제 여기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병이 나은 다음에도 또 교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 여기 히스기야가 하여튼 병을 얻은 원인이 지금 교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좌를 넘기라고 하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 이름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장 21장 가서 보시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는 나이가 12세라 그래요. 12세면은 15년을 더 살았는데 12세라고 한다면 죽을 때 예? 12살이라고 하면 아직 므낫세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왕 후계자도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말 혼비백산한 그런 상태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청천벽락 같은 그런 그 뭐랄까 이 말씀을 듣고는 2절에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람들 다 물리고 그리고 뭐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 생명을 구출할 분이 없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직감을 하고는 그리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가서 보니까 통곡, wept, sore란 말을 썼어요. sore라는 거는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럴 때 엄청 쓰라리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쓰라릴 정도로 울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이 3절 이런 거 읽으시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한 거 아니냐.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고 내가 선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자랑 어느 면에서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랑으로만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역대기야 6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6장 역대기야 6장 16에서 17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내 앞에서 걸은 것 같이 내 율법 안에서 걸으면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 눈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그에게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다윗사의 그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므낫세가 왕이 된 걸 보면 지금 이 시간으로 봐서는 아들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죽으면 그러면 후대가 없는 거잖아요. 왕좌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자손들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걸으면 그러면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냐.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지나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었고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향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시면 5.2성이고 실수투성이죠. 하나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한 적은 제가 없습니다 하고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5절에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장이 캡틴이에요. 캡틴이라고 참 그냥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의 캡틴, 우리 지금 캡틴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캡틴, 그렇죠? 캡틴, 대장 히스기야에 가서 이야기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캡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캡틴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아시리아하고 싸워야 되고 이게 다 하니까 군대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캡틴, 대장 히스기야에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고 또 그 다음에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언약을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다윗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8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낫게 해서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게 하실 표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리까 혹은 뒤로 10도 물러가리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소서 하거늘 대언자 이사야가 부르짖음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엄청난 기적이 이제 발생한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시계. 여러분, 해시계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해가 이렇게 내리쬐을 때, 저 위에 가 있을 때는 그림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렇게 해가 12시부터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가 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같으면 그림자가 길게 이게 뵈면서 해시계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게 이렇게 쭉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 거냐 뒤로 10도 가게 할 거냐 이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는 건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뒤로 10도를 물려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10도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자가 10도만큼 줄어들어서 그게 뭐예요? 해가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다. 근데 왜 뒤로 가라고 했을까? 물론 자연적인 거 아닌 거기 때문에 그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이제 또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왕이면 이게 뒤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그건 뭐야 자기의 젊을 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젊은 그런 기력을 갖게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게 진짜 해가 10도가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얼마가 이제 될 텐데 그만큼 이렇게 옮겨졌으면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땅에만 그랬겠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것이 목격이 됐겠느냐. 그래서 이거 관심거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성경에는 바빌론 땅에서도 관측이 된 걸로 그렇게 바빌론 사람들 32장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31절. 요거 끝나고 나서 바빌론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이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땅을 정탐하러 옵니다. 그 정탐하러 와서 32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한 물은 일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을 바빌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본인들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와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묻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이거 조금만 이런 뭐 하나 이런 거 움직이기도 지금 어려운데 해를 움직인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해를 이렇게 조금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시면 거의 하루 동안 해가 하늘에 머물고 그 다음에 달이 하늘에 머무르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해가 그냥 계속 중천에 머물러 있는 거의 하루 동안 지지 않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해를 하루 종일 이렇게 붙들어 맬 수 있는 분인데 뭐 조금 뒤로 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예. 그래서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예. 어려움 당하시고 힘들고 하실 때 이런 걸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될 때 이와 같은 파워를 지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다. 성경이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병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아팠어요.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땐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죽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만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게.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다운이 많이 되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다시 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저에게도 상기시키고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게 아시리아 사람들 손에서 구출해 주고 나서는 또 곧바로 수명 이렇게 해서 또 병에 들게 해갖고 엄청난 이런 고난 겪게 하고 왜 이렇게 형통하다고 한 사람의 삶이 이러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의 삶이 왜 이러냐. 우리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벌써 이미 죽었든지 벌써 이미 패망했을 거예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여기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다음에 병에서 이제 낫게 될 때 자기의 그 인생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한 그와 같은 시를 기록을 합니다. 시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다 뭐 사서삼경 배우고 한자 이런 거 능통하고 그렇게 해야 왕이 됐듯이 여기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 왕이 되고 그러려면 글을 잘 쓰고 자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그 경험을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보지 마시고요. 먼저 잠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잠언 25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잠언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다. 해서 25장에 쭉 나와 있는 그 잠언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필살해서 써놓은 그 잠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적어놓은 그런 그 시를 이렇게 적어서 남겨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잠언을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 무슨 글씨가 없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이런 걸 관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부서가 있어서 시도 기록하고 노래도 기록해두고 잠언도 정리해서 기록해둘 정도로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38장 9절에서 이제 2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10절에서 이제 1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세를 살았는데 그 다음에 수명 연장이 15년이 됐으니까 39살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거기 15절에 가서 보니까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38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한 그 일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해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롭고 그래도 여기 있는 것처럼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사는 가운데 누구나 다 고통을 이렇게 당하거든요.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살아서 내가 숨을 가지고 내가 뭐 좌지우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히스기야를 통해 이런 좋은 뭐라 그럴까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6절에 나를 살려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분명히 어려운 것 특히 죽을 병에 걸릴 그런 확률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엄청난 고통 죽을 병에 걸린 게 결국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이제 죽는 데서 살려주시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게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확신하게 됐다. 이러한 기록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려움 겪고 특히 삶과 죽음의 그 기록 가운데 우리가 혹시 쓰게 될 때 이사야에서 3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고질병이 도지는 거예요. 뭐가 도집니까? 교만한 병이 이제 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아시리아의 오른쪽에 바빌론이 지금 막 신흥국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빌론은 어떻게 하든지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까지 해서 전체 제국을 이제 형성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연합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연합국으로 일단 누구를 택한 거냐 하면 유다를 택한 거예요. 히스기야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하니까 사신들을 보내서 일단 그 땅을 염탐하려고 하고 그 땅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거 모든 거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그의 교만자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자기 집에 있는 거 모든 자기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누가 나타나요? 대언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도대체 왕이 그들에게 뭘 했냐 그러니까 내 왕국의 권세 중에 내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 중에 보여주지 않냐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드디어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는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는 것이 아시리아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바빌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가장 최강국은 아시리아지만 유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에 히스기야의 그 후손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내시노릇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이야기하고는 또 끝에다가 덧붙였죠. 나의 날들의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 때에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앞뒤 이렇게 문맥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32장 가서 다시 볼까요? 예, 역대기하 32장 가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으면 다시 한번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엔 진노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한번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54세까지 살고 그리고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가서 보니까 20장 20절 21절에 히스기야의 행적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 그 다음에 또 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말고 역대기 하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거기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자세하게 그 안에 기록이 돼 27, 28, 29절에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32장 33절에 그가 죽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아들들의 돌무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묻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왕이 없거든요.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했으면, 그렇죠? 그 뭐 돌무덤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일 좋은 돌무덤을 골라갖고 히스기야를 거기다 이제 안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아하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하스는 아마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그런 왕은 돌무덤에 넣지도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되는데 가장 좋은 돌무덤에 넣고 온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오늘 그냥 요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형통한 자가 됐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 그 고통 중에도 항상 즐거워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랍사게 이야기, 사나립 죽음 이런 것들은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일 거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